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월 13일 목요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이 말씀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 예수님 또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가? 히브리서 1장 5절, 사무엘하 7장 12에서 14절, 시편 2편 7절, 누가복음 1장 30일 32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다윗에게 허락된 어떤 약속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 다윗의 후손, 곧 약속된 통치자로 임명 또는 받아들여지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다. 통치자로 구별되고 선택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 로마 세계와 동방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 그것은 임명된 통치자에게 그 땅에 대한 정당성과 권력을 부여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그 나라에 참되고 합법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실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윗 혈통의 왕이 하나님의 후계자와 상속자가 될 것이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유산으로 나라들을 예수님께 주실 것이었다. 로마서 1장 3절 4절과 사도행전 13장 32, 33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침례와 변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공표하신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신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비로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친아들로 받아들여져서 나라들 위에서 그 보좌가 영원히 서게 되리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나라들 위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분의 존재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개념은 신으로서 예수님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 있어 그분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육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언약적 약속들을 성취하셨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 있어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다. 묵상.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적용.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그대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분.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다. 태초부터 아버지의 면전에 계셨던 그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그분께서만 신성의 특성을 인류에게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가정과 건강 284.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면 왕을 뵈.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선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귀한 말씀의 시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이 어떤 분인지,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말 중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는 잘 모릅니다. 프랑스 말을 한번 보았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용어는 해가 질 즈음에 이 모든 사물이 붉게 물드는 그 시간에 저 언덕 너머에 보이는 동물 한 마리가 개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 상황,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개라면 사람에게 유익한 동물이겠지만은 늑대라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겠죠. 근데 그게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간, 그것을 프랑스 말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요즘 시대는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TV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를 하는데 정말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진짜 정치인인지 사리사욕을 채우는 가짜 정치인인지 저희들은 잘 몰라요. 또 회사를 차려놓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와 또 그 고용인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기업가인지 아니면 뇌물도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더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업가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출석은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가짜를 연구하면 안 되고 진짜를 자꾸 연구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미국에 그 워낙 이 달러에 대한 위조 달러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트레이닝, 위조 달러와 진짜 달러를 구별하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워낙 가짜 달러가 많기 때문에 가짜를 연구해가지고는 진짜를 찾아내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늘 시키는 게 뭐냐 하면 진짜 달러를 계속 가지고 그거를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달러에 완전히 정통하면 어떤 위조 달러를 봐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자꾸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 실물교훈 315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따르고 세속적 습관과 풍속과 이기심을 좇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교회가 세상을 자꾸 닮아가고 있고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쪽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이제 경계선이 희미해져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에 대해서 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정답 없는 수능 물리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신성과 위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내일 시간에는 비의 등이 흠뻑 젖은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셋째 날은 22년간 산을 깎아 길을 낸 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고, 그 다음 날에는 원하는 대로 산 남자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의 방법 두 번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인형 따라 인사하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원래 이게 일주일짜리 집회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화요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보고 안식일 오후에 집회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는 40가지 과일이 열리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답 없는 수능 물리 문제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신성과 위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7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제 큰아이도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수능 시험 물리 2 9번 문제에 저는 정답으로 처리한다는, 그래서 최상위권의 화장이 초래된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11월 26일에 작년에 났었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답을 썼던지 모두가 맞은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문제가 정답이 없는 잘못 출제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같이 중요한 시험에도 정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왜 성령인가? 왜 우리가 성령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재림신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청년들이 많으신데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먼저 직면해 있는 문제가 요즘 뭐죠? 직업입니다. 그죠?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직업을, 또 직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혼도 잘 안 되고 우리 청년들 우리 직업을 가장 고민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직업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건강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들일까요? 그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과 또 그 자녀들의 직업과 결혼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답은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도 정답이 없어서 그저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정답입니다.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잘못 출제된 수능 문제처럼 정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답이 있다라고, 그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왜 이 성령의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좀 더 넓게 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수 오신 분들과 만나면서 교회, 이 교인들의 상황을 좀 더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면한 우리 재림교회의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작다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뭐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드러난 문제고 정말로 우리 재림신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문제는 죄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 또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쪽 이야기하는 이 빨간색 글자로 표현된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과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참 가깝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시기하는 것도 있고요. 분내는 것도 있고 화내는 것도 있고 여기 당짓는 것 뭐 우리가 뭐 여당 야당 이렇게 당은 짓지 않지만 우리끼리 모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다음 이어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부분 안식일 오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위에 게 가까워요? 밑에 게 가까워요? 중간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위의 육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위로하고 삽니다. 연약하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분내는 거는 성질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 이거 사소한 문제일까요? 심각한 문제일까요? 잘 대답을 못하시네요. 그죠? 그럼 읽어드릴까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15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성질 보락보락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요. 그럼 이게 사소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엄청 심각한 것이 우리한테도 심각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소하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사소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요, 남편이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을 아내가 사소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싸웁니다. 아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남편이 무시하면 싸웁니다. 맞아요? 같이 부부로 살아가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얘들아, 청년들아, 교인들아, 나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의미와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그 하나님하고 동행합니다. 그게 뜻이 맞는 거거든요.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도 중요해야 되고, 그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도 사소해져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는 직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직업 중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이 절대로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존심,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인들한테 엄청 중요하거든요. 누구한테 섭섭한 소리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 자존심이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은, 이건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TV 드라마 내용들이고, 이게 다 영화 내용들이에요. 뭐 영화가 고상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음행, 술수, 분냄, 시기,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 우리가 그게 관심이 있냐? 우리 속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우와, 재밌다. 어떻게 저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표현했을까? 그러실까요? 아마 우리가 뭐 사람 진짜 죽이는 거 아니지만 총팡 쏘고 칼 푹 찔러서 피 줄 흐르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만,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계셔서 우리들이 보고 즐기는 그런 영화들을 그분이 보신다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초에 재림연수원에서 한 지역에 동기신학 외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수원에 다녀가셨던 한 여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 집회에 기대를 가지고 가시는데 어머니도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엄청 혼이 난대. 어디 오느냐고. 집에 있지.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로 하시는 말씀의 주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표는 내지 마시고 설교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동기시각 신학 기간에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엄청 잘하세요. 친절하고 부드럽고 싹싹하고. 근데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는 안 그래요.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대하거나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같으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은 어떠셔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하시는 태도와 여러분들이 홍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같으셔요? 대답은 각자 마음속으로 하셔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건 사소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의 내 모습과 나 혼자의 모습일 때와 다르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빌 하이벨스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윌로 크릭 교회의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책 제목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넥타이 메고 설교할 때 모습이 제 모습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제 모습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근데 제 혼자 있을 때는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때 모습이 아마 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나 혼자 있는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99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대.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빠른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 모습, 육의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성령의 문제에, 성령의 역사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전에 등장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말을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육체라는 말입니다.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의 반대는 성령의 사람, 이 뜻입니다. 이게 소욕이라는 말은 한자인데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 소자는 바소, 욕은 욕망 혹은 욕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욕이라는 말은 욕망하는 바, 원하는 바, 욕구하는 바, 이 뜻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바는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육체는 상호 공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하고 왼손은 이거 상호 공존해요. 하나님이 두 손을 만든 게 한쪽 팔 부러뜨려가지고 기부스를 하면 한쪽 팔은 이 두 손이 할 수 있는 게 100이면 한쪽 손 기부스하고 있으면 한쪽 손이 할 수 있는 거는 5나 10밖에 안 돼요. 이게 50이 안 된다니까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한쪽은 50, 50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이 오른손과 왼손은 상호 공존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어때요? 남자가 아무리 지지않았다고 해도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는 상호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공존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부부. 근데 상호 공존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 그림에처럼 빛과 어둠입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 저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으면 빛은 물러갑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도 빛이 계속, 어둠이 계속 있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나 집에 들어가서 깜깜한데 스위치 다 올렸는데 뭐예요? 스위치 올렸는데도 계속 깜깜하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빛이 안 들어온 겁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과 육체는 공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의 일도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그거 확실하게 들어가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연수원에 있다가 한 3주 정도 외부 집회를 가지고 연수원을 비웠습니다. 사택을 비웠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목욕탕 하수구를 통해서 쥐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있을 때 그 끓여먹는 누룽지를 다 뜯어 먹었어요. 누룽지만 내 한정판을 만들어 놓고 또 누가 한 분이 먹으라고 선식을 해줬는데 그 선식 다 뜯어가지고 그 다 먹지도 않고 온 천지 방을 다 어지러 놓고 제가 그 자고 있는 그 침대 그 위 이불에 올라가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완전히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다 닦고 이불도 빨고 이제 하룻밤 잤어요.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니까 그 싱크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쥐가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쥐가 어디를 어떻게 다녔을런지 찝찝하기도 하고 이제 연손에 계신 장로님을 통해서 쥐 덫을 빌렸어요. 고구마 하나 탁 넣어가지고 그 덫을 설치해 놓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니까 한 마리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놈이 선식도 먹고 누룽지도 먹고 좋은 건 다 먹어가지고 쥐 덫 안에 가득 찼어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이후로도 제가 두 마리를 더 잡았어요. 여러분, 쥐하고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살아보실래요? 찝찝해서 못 살겠어요. 이 어디들을 돌아다녔는지. 여러분, 성령이 원하는 것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은 공존이 안 됩니다. 그죠? 성령은 오래 참고 성령은 온유하고 근데 육체 열매는 시기하고 분내고 오늘 우리가 성령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산다고 하는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으면 육체의 일이 있으면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마땅히 충만해야 할 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성령은 누군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신성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위격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어요. 이 위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erson이라는 영어인데 하는데 나중에도 계속 제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는 존재를 위격이라 그래요. 비슷한 말은 인격이라는 말을 쓰지만 인격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한테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격은 신에게도 붙이고 사람에게도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도 위격이고 신도 위격이에요.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하니까. 그럼 천사도 뭐예요? 천사도 위격이에요. 사람도 위격, 천사도 위격, 하나님도 위격.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개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특별히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면 그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능력 혹은 영향력 혹은 감화력,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를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비인격적인 속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오해한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 성자는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있어서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루아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한국말로는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영. 그럼 우리가 산실영, 뭔가 이렇게 뿌옇은 어떤 이 인격적인 속성보다는 비인격적인 속성의 의미를 많이 가집니다. 이 단어가 번역되기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정신, 마음. 정신, 마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비인격적인 속성 같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호흡 혹은 뭐 바람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단어 속에서 눈에 확실하게 딱 보이는 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라는 단어 속에.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거룩한, 뭐 이거는 인격적인 존재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상징되는 존재들이 뭐냐면 바람. 니고데모죠. 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여기서 불다가 어디로 갔는 어딘지 잘 모르는데 이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물. 오순절 성령에 보면 불 같은 혀, 불. 어떤 때는 기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람, 물, 불, 기름, 이거 인격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빵, 물. 예수님도 자기를 비유하셨지만 예수님은 인격체로 오셔가지고 자기 입으로 비유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비인격적인 요소라고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러한 비인격적인 존재로 비유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성령은 나타나가지고 자기 입으로 나는 물이다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와 성령,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속되는 것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주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 오재호 목사의 노트북 이러면 뭐예요? 이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건 비인격적인 저 물건이지. 오재호 목사의 양복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저에게 소유되어 있는 하나의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뭔가 부속적인 존재 같은 존재가 성령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는 언급은 되지만 성령은 언급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뭐가 없어요? 성령은 없어요. 왜 성경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한 단어 더 안 썼냐 이 말이에요. 봐라, 여기 예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지만 성령은 없잖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걸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니까요. 물론 성령이 함께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침례를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런 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들 설교 끝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적 축도에 또 나와요. 어떤 데는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마치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나 파워, 능력이나 감화력 같은 것으로 느껴져서 인격적 혹은 식격적 존재, 위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서 성령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자, 큰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어린 이 교회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돈이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고 자기들도 동참했다가 땅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감추고 사도 베드로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빨간 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조금 전에는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아나니아가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설명한 다음에 그 아나니아의 속임이, 그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고 누구에게 한 거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죠. 그러면 앞에 말씀한 성령은 누구다? 곧 하나님이다. 이런 것만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봐요. 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어떤 존재로, 물론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가리킬 때가 있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은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나의 법 혹은 마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런 문구들이 나오면 이게 전부 다 새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반복합니다. 어디에서 반복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을 반복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내용 같은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레미야서에 언급된 새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시되? 증거하시되. 그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바울은 누구가 우리에게 증거했다고 표현을 해요? 성령이 증거했다. 성령 이꼴 여호와는 아니지만 구약의 여호와로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이 때때로는 신약의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도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단지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파워나 영향력이나 감화력이 아니라 신격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령이 무슨 능력이라면 자꾸 우리가 그걸 취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한 존재가 되는 그분이 임하셔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교회 증언 24호 1875년 대반역. 고라, 다단,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주님에 대해 반역을 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사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회중을 인도하시도록 위엄과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특별한 책임을 그들에게 지워주셨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부단한 반역을 통해 괴롭힘을 당했다.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가시적인 지도자로서 그는 위기의 때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불만, 그들의 질투, 그들의 불평을 견디되 보복하거나 그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히브리인들이 위험한 사건에 처하게 되었을 때 혹은 그들의 식욕이 제한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그들은 모세에 대해 불평을 터뜨렸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비록 회중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셨다. 그분의 임재가 그들 앞서서 행했으며 그들의 모든 여행을 지도했다. 반면에 모세는 천사, 곧 그리스도이셨던 분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그들의 가시적인 지도자였다. 비열한 우상 숭배. 모세가 부재한 동안 회중은 아론에게 저희를 위하여 그들 앞에서 행하여 그들을 애굽으로 되돌아가도록 할 신들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그들의 대지도자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 대한 모독이었다. 겨우 수주일 전에 그들은 산 앞에서 두려움 중에 벌벌 떨면서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산의 기초까지 흔들며 바래진 음성을 들을 때
산을 성별했던 영광이 아직도 회중의 목전에서 그 위에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저들의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요구했다. 저들의 가시적인 지도자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망각했다. 히브리인들은 무자비할 정도로 믿지 않았으며 비열하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불경스럽게 요청했다. 모세는 부재했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남아있었다. 그것은 떠나지 않았다. 만나는 계속해서 내렸고 조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먹임을 받았다. 낮의 구름기둥, 밤의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으며 그것은 그들 앞에 살아있는 기념비였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의 임재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산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 그들은 수치스러운 과오를 향해 다름질 쳐서 최근 장엄한 중에 주어진 율법을 범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론의 연약성을 본다. 만일 그가 진정한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대처했더라면 또한 담대하게 이 수치스러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책망했더라면 그의 시의적절한 말은 그 무서운 배도를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회중에게서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과 그들의 불쾌의 역임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비겁하게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히브리인들의 충성심을 희생시키고 말았다. 그는 제단을 쌓고 새긴 우상을 만들고 경배의 대상자로서 그 우상을 봉헌할 한날을 선포하고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라고 선언했다. 아직도 산의 정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을 때 그는 이 무감각한 우상 앞에서 즐거워하며 춤추는 것을 조용히 목격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백성을 책망하기 위하여 산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탄원이 들으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요청이 허락을 받을 때까지 산을 떠나는 일에 응하지 않았다. 깨어진 율법판. 모세는 그의 손에 소중한 기록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서약이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인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배도를 목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노하고 시기했다. 그는 분노 중에 자기에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더욱 소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서약을 땅 위에 내던졌다. 그는 히브리인들에 의하여 깨어진 율법을 보았으며 하나님을 위한 열성 때문에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우상을 손상시키기 위하여 돌비들을 희생시켰다. 아론은 서서 모세의 심한 견책을 조용히 인내하며 들었다. 이 모든 것은 적시에 아론에게서 나가는 단 한마디의 말에 의해 방지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이 위기의 시간에 진정하고 고귀한 결정이 그들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균형을 잡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죄하셨는가? 아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모세의 성급함과 열성은 용서를 받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배도의 증거를 그가 목도했을 때 그의 실망과 슬픔 그리고 그의 충성심을 모두 감안한 까닭이다. 히브리인들의 위기의 때에 그들을 구할 뻔했던 인물은 침묵했다. 그는 백성의 죄 때문에 분개하지 않았고 자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두려운 죄에 빠진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백성의 요구에 굴복한 자신의 약점에 대해 백성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평을 감당할 용의가 없었으며 그들의 부르짖음과 비이성적인 소원의 압력 아래 서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항의도 없이 백성의 정신과 기분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자 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